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성사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두 번째 회담에서 양측이 일부산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의 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미카일로 포돌리아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은 3일 열린 2차 회담 후 양측이 일반 시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임시 휴전을 구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포돌리아크 보좌관은 모든 곳에서 휴전을 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인들이 대피해야 하는 지역에 대해서 이들이 대피하는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휴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또 가장 치열하게 벌어진 교전이 벌어진 지역에 대해서 의약품과 식량을 전달하는 데 대해서도 이해를 같이 했습니다. 이날 합의는 양측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사태 해결과 관련해 처음으로 합의한 겁니다. 포돌리아크 보좌관은 다만 이날 양측의 합의는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진 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돌리아크 보좌관은 앞서 이날 트위터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것은 즉각적인 휴전과 정전 그리고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인해 파괴된 도시로부터 시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인도주의적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도시를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 신문은 2일 보도에서 우크라이나 한 관리가 러시아군이 헤르손을 점령하고 통제권을 장악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고르 콜리카예프 헤르손 시장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도시가 러시아군에 의해 포위됐고 또 우크라이나 군대는 이곳에 없다면서 도시가 장악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콜리카예프 시장은 또 신문에 약 300명의 시민과 군인이 러시아군과의 교전에서 사망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주요 에너지 발전 지역을 공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은 3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력 발전의 4분의 1을 담당하고 있는 남부 에네르 호다르 지역을 공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새로운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2일 군용 항공기와 차량, 미사일을 제조하는 회사를 포함해 러시아의 22개 국방 관련 기업이 추가 제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또 러시아에 대한 원유와 가스 추출 장비 수출도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방과 석유 부문을 겨냥한 이번 제재는 영내 안정을 위협하고 세계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는 데 필요한 물자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이 발표한 추가 제재에는 특히 전투기와 보병 전투 차량, 전자전 시스템, 미사일, 무인 항공기 제작 업체들도 포함됐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쿼드 정상들이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백악관은 3일 발표한 성명에서 쿼드 참가국인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와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 그리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날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은 지역의 안정성과 번영을 증진하는 메커니즘으로서의 쿼드에 대한 헌신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그러면서 정상들이 쿼드가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인도주의적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도주의적 지원과 재난구호 메커니즘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상들은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인도주의 위기에 대해 논의하고 이것이 갖고 있는 더 넓은 함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언급하면서 현재 상황에 대한 무력을 통한 일반적인 현상 변경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데에 대해 정상들이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의 핵전력 강화 준비태세 선언과 관련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주로 예정됐던 ICBM 미니트맨 3의 발사가 연기됐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오해를 받거나 잘못 해석될 수 있는 어떤 행동에도 연루될 의도가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가볍게 내린 것이 아니며 책임 있는 핵 보유국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또 러시아의 핵전력 강화 준비태세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일일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뉴스 오태성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한국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것이 우크라이나 자유 수호에 도움이 되고 국제 질서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압도적 지지 속에 통과됐지만 북한이 이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외교적 고립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며 영내는 물론 미국 본토에 지속적인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 부처관이 지적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모든 지역 가끔 구름 많고 오후부터 밤까지 비 또는 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에서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3미터를 이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5미터를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한국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것이 우크라이나 자유수호에 도움이 되고 국제 질서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이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 침공을 규탄하고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도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러시아 경제 제재에 한국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일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기 위한 한국의 경제적 조치들이라는 성명에서 러시아의 계획적이고 이유 없으며 정당하지 않은 공격에 대응하면서 미국과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에서 어깨를 걸고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 정부가 발표한 러시아에 대한 경제 행동은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주권, 자유 수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는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려는 한국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선택된 러시아 은행을 퇴출하고 러시아 주요 은행과 거래 중단 등 금융과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러시아를 세계 금융과 기술 무역에서 고립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노력을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의 비축유 방출 약속은 국제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한 우리의 공동의 노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위해 한국이 천만 달러 상당의 긴급 인도주의적 지원을 약속한 것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의 공동행동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미국, 한국 등 동맹과 파트너들의 단합과 결의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독자 제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지만 28일에는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 차단, 1일 러시아 은행과 거래 중지, 국제금융통신망, 스위프트 배제 등 금융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또 한국 외교부는 지난달 28일 러시아 침공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 그리고 피난민을 돕기 위해 천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1일 취임 후 첫 국정연설에서 러시아 침공에 대응한 제재 조치에 동참한 국가로 유럽연합, 영국, 일본과 한국을 거론했습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엔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고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된 데 대해 역사적인 투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긴급특별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찬성 141표, 반대 5표, 기권 35표로 가결됐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 규탄 결의안에 찬성 141표가 나온 것은 국제사회의 압도적인 다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행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강력하고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대표를 던진 국가들을 개별적으로 호명했습니다.
For the small number that voted against, Belarus, the DPRK, Eritrea, Syria, as well as of course Russia,
블링컨 장관은 소수의 국가들이 반대표를 던졌다며 벨라루스, 북한, 에리트레아, 시리아, 러시아를 거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희극인 그라우초 막스를 인용해 이 클럽의 회원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놓고 남북한이 유엔 총회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국은 1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유엔 긴급특별총회 이틀째 회의에서 서방이 주도하는 러시아 철군 요구 결의안에 공개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조현 주 유엔 한국대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강하게 규탄한다며 이에 따라 한국은 유엔 안보리와 총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My delegation join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strongly condemning Russia's armed invasion of Ukraine.
조 대사는 이 전쟁은 러시아의 선택이었다며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촉구에 귀 기울였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주권, 독립,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러시아군이 즉각 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성 주 유엔 북한 대사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국 등 서방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the West have systematically undermined security environment in Europe by ignoring reasonable and just demands.
김 대사는 미국과 서방은 법적으로 안보를 보장해 달라는 러시아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면서 더욱 노골적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동진을 추구하고 공격 무기 체계를 배치함으로써 조직적으로 유럽의 안보 환경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사는 북한이 러시아 철군을 요구하는 유엔 총회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압도적 지지 속에 통과됐지만 북한이 이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외교적 고립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러시아 규탄 결의안에 찬성한 한국과 대립하는 양상이고 중국도 기권표를 던져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유엔 총회 결의안에 전 세계 141개 국가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북한은 반대표를 던진 5개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앞서 지난 1일 유엔 긴급특별총회 연설을 통해 미국과 서방이 조직적으로 안보를 위한 법적 보장이란 러시아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면서 공격무기 체계를 배치해 유럽 안보 환경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러시아 규탄 결의안에 대한 반대를 예고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번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면서 찬성 대열에 적극 합류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 참여는 물론 독자 제재도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면서도 제재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가 입장을 바꾼 겁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 등 자유민주진영의 결속이 강화되고 권위주의 독재진영과의 대립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라며 러시아의 침공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 비난 여론이 압도적인 가운데 중국과 북한의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진영구도 속에서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문재인 한국 정부는 임기 막바지까지 매진하겠다고 밝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을 밀고 나가기 한층 어렵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조한범 박사입니다.
권위주의 국가 대 민주진영 간의 진영 싸움이 되면 한국 차기 정부가 누가 되든 간에 북한에게 파격적인 평화 프로세스를 전개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사안에 따라서 협력을 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전방위적인 대치전선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북한이든 중국이든 사실은 불리하죠.
한국 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결의안에 반대하지 않고 기권한 중국의 선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은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중국이 러시아와 준동맹 관계인데도 기권표를 던진 것은 양국이 유엔 중심의 현 국제질서를 바라보는 입장차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중국은 유엔 중심의 국제질서 위에서 초강대국을 지향하지만 러시아는 기존 질서를 허물려는 행동에 나서고 있어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박사도 유엔을 토대로 국제사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려는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찬성할 경우 약소국의 영토와 주권 보존이라는 자국의 외교 원칙을 스스로 어기는 꼴이 되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외교 원칙으로 강조해온 약소국의 주권 영토 보존을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만약에 결의안에 반대했으면은 약소국들에 대한 그동안의 외교 원칙을 저버리는 게 되잖아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국의 기권이 북한에게 미묘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러시아와 공동전선을 구축해 미국에 대항하려던 북한으로선 중국의 셈법이 자신들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박 교수는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제재를 놓고 중국이 러시아 편만 들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북중러가 확실히 단결하는 모습으로 가겠다라는 게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거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은 빠진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북한이 그걸 예상을 했던지 아니면 예상을 못했으면 이것은 자신들의 정책이 여러 가지로 좀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역시 중국이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겠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의 관심이 유럽 전선에 쏠려 있는 상황을 북한이 대형 군사 도발의 기회로 삼으려 할 수 있다는 데 대해 중국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홍규 소장은 옛 소련이 유럽에서의 냉전 격화 과정에서 미국의 힘을 빼고 미중 간 대립을 촉발시키기 위해 북한의 남침을 승인했고 결국 중국이 한국전쟁에 휘말리게 됐다며 중국은 북한의 도발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를 견제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군사적 도발이라든가 충돌을 야기해서 사고를 치면 중국도 말려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으로서는 사실 이 기회를 활용해서 자신의 어떤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지금 입항국에 이쪽까지 미국이 전선을 넓힐 거라고는 생각지 않을 거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지금 몸이 근질근질한 거고 그런데 중국은 그것이 대단히 불안한 거죠.
조한범 박사는 중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의 밀착이 부담스럽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도 중러와의 연대 강화가 여의치 않을 수 있다며 북한의 셈법이 복잡해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며 영내는 물론 미국 본토에 지속적인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 부차관이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이 더욱 고도화하는 만큼 차세대 요격기 배치 등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의 사샤 베이커 정책 담당 부차관은 북한이 지속적인 위협으로 남아있으며 영내를 위협하고 미국 본토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는 핵무기와 관련 운반 시스템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베이커 부차관은 이를 하원군사위원회 산하 전략군 소위가 주최한 2023 회계연도 전략병력태세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핵위협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North Korea remains a persistent threat and continues to develop nuclear weapons and associated delivery systems that threaten its region and increase risk to the U.S. homeland.
베이커 부차관은 중국과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을 거론하며 잠재적인 미국의 적들이 그들의 전략 역량을 현대화, 다양화하고 확대하고 있다며 그 결과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베이커 부차관은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의 관련 무기 개발 연혁을 구체적으로 거론했습니다. 베이커 부차관은 북한이 2017년 두 가지 유형의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한 비행시험을 했으며 두 미사일 모두 미국의 본토에 도달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2020년에는 열병식을 통해 대형 신형 ICBM을 공개했지만 아직 비행시험을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21년 9월 이후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며 세 차례의 비행시험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베이커 부차관은 미국의 핵 억지력과 미사일 방어망이 미국과 동맹 등의 이 같은 위협 방어에 기여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 일본과의 확장 억지 관계는 북한에서 오는 위협을 포함해 동아시아에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미사일 방어는 북한과 같은 국가들에 의한 미국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맞춤형 미국 억지 전략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미국의 이익과 해외 병력, 동맹과 파트너에 대한 공격 방어에 대한 확장 억지에도 기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베이커 부차관은 그러면서 북한과 같은 나라들에게 미사일 방어망과 미국의 핵무기는 이런 역량이 함께 작동해 미국과 동맹, 파트너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상배치 미사일 방어망과 같은 본토 미사일 방어체계는 미국 인구를 보호하는 가시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동시에 북한과 잠재적으로 이란 등과 같은 국가들에 의한 본토 위협에 미국이 협박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동맹 파트너들에게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찰스 리처드 미국 전략사령관도 이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과 관련해 영내 안정을 위협하고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활동을 계속하며 여전히 전략적 안보 도전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과거 북한은 미국을 사정권으로 설계된 ICBM급 미사일을 시험했고 대규모의 전국급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최근 미사일 발사들은 확실한 미사일 위협을 개발하려는 계속된 열망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이어 미국 전략사령부는 영내 파트너들과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독려하기 위한 국방부의 노력을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동시에 한국, 일본에 대한 확장 억지 공약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글렌 벤허크 북부사령관 겸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관은 서면 답변에서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ICBM의 성공적인 비행시험과 핵실험은 우리의 본토를 위협하고 위기와 분쟁에서 우리의 옵션을 제한할 능력을 개발하려는 북한 지도자의 결의를 강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벤허크 사령관은 불량 국가들의 ICBM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하는 것은 북부 사령부의 중요한 우선순위이자 통합 억지의 중요한 구속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탄도미사일 방어망은 불량 국가의 제한된 탄도미사일 공격을 격퇴하기에 충분하지만 북한이 점점 더 복잡하고 유능한 전략 무기를 개발하는 만큼 차세대 요격기가 적기에 배치돼야 하고 알래스카의 장거리 식별 레이더 체계가 일정에 따라 완전 운용 역량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의 더그 램본 하원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의 지난주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면서 대응 역량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And with everything else going on, North Korea launched a ballistic missile last week.
북한이 지난주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뉴스에 거의 나오지도 않았으며 하지만 이번 시험이 우주 발사 역량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램본 의원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본토에 중대 위협을 제기한다면서 곧 발표될 미사일 방어 검토에는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 위협을 능가하고 가능한 빨리 차세대 요격기의 초기 운용 능력을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의 모 브룩스 하원 의원은 차세대 요격기가 북한과 이란의 잠재적인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 프로그램이 2029년 이전에 완비될지 여부를 질문했습니다.
The Missile Defense Agency launched the Next Generation Interceptor Program to protect the United States against potential ballistic missile threats.
벤허크 사령관은 미사일 방어국 관계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차세대 요격기가 일정에 따라 인도될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며 불량 행위자들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설계된 해당 프로그램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의 20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9일 실시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국가의 운영을 책임질 새로운 지도자를 뽑기 위해 현재 정책 토론과 선거운동이 한창인데요. VOA에서는 한국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전반을 돌아보고 동맹국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미국 조야의 기대와 제안을 들어보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미국 의회 의원들이 한국 차기 정부에 제시하는 미한 동맹의 과제를 전해드립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통적인 안보 협력을 넘어 보편적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관계로 진한 한미동맹의 현주소는 한국 차기 정부에 거는 미국 의회의 기대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특히 미한 양국의 강력한 공조가 필요한 분야로 중국과 북한 문제를 꼽으면서 핵심적 가치동맹이자 동반자인 한국의 보다 단호하고 강한 태도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상원 외교위 소속의 공화당 테드 크루즈 의원은 이를 VOA 기자와 만나 대통령 선출은 한국의 유권자들이 내려야 할 결정이라면서도 자신은 미국과의 우정과 동맹을 가치 있게 여기고 이를 강화하길 원하는 대통령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That is a decision for the voters of South Korea to make, but I hope we see a president.
2016년 공화당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 나섰던 크루즈 의원은 특히 한국의 새 대통령이 북한의 적대성과 중국의 적대성에 기꺼이 맞서는 대통령이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시 2016년 공화당 경선 후보였던 마르코 루비오 의원도 한국을 북중 양국의 도전을 저지할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로 규정하고 한국에 충분한 대응 수단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상원 정보위와 외교위 소속인 루비오는 VOA에 다음 주 한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미한동맹은 굳건하고 영내 평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자신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특히 김정은 정권과 중국 공산당의 적대성과 공격을 억제하고 북한의 인권 유린에 맞서는 데 필요한 지원과 도구를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이 거론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미회 일각에선 한국이 더 적극적이고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미 예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인사는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과 영김 하원 의원으로 이들의 메시지는 법안 형태 등으로 한국 차기 정부에도 그대로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초 미회에서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 청문회 개최를 주도한 스미스 의원은 VOA에 최근 한국에서 탈북민 출신 박상학 씨가 대북전단 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매우 충격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어떤 정부도 심지어 오랜 동맹국의 정부도 면밀한 조사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인권 문제에서 특히 홍콩 인권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의 협력을 촉구하는 의회 내 목소리는 초당적인데 이런 기류는 입법 활동을 통해서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중국 견제 목적의 미국 경쟁 법안에는 미국은 한국 그리고 다른 동맹국들과 홍콩 내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됐습니다. 지난해 중순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중국 견제 목적의 미국 혁신과 경쟁 법안 역시 미한동맹과 관련해 한국을 보호하고 양국의 외교, 경제, 안보 협력과 인권 협력을 심화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밝혀 한국 차기 정부가 유념해야 할 협력 과제로 꼽힙니다. 자유시장 경제와 인권 법치를 아우르는 미한동맹에 대한 주문은 상원 외교위 소속의 민주당 코리 부커 의원의 발언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The security of that region is really important, and even South Korea has seen troubling.
부커원은 이를 VOA 기자 만나 미국과 한국은 영내 안보뿐 아니라 인권 문제를 비롯한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큰 우려를 야기하는 중국의 골치 아픈 군사활동 증대를 한국도 받듯이 영내 안보가 물론 중요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공동 목표를 위해 계속 협력하고 공유하는 것들을 보존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한국도 대선을 앞두고 있듯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공통의 가치를 공유한다며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이런 가치가 위협받거나 약화할 때 동맹을 강화하고 이런 가치에 대한 억압에 저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free democracies, and we share common values in that sense.
미 의원들은 차기 한국 정부가 미국의 또 다른 핵심 동맹인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더욱 중점을 둘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와 군사위 소속의 민주당 팀 케인 의원은 이를 VOA 기자 만나 우리가 늘 모색하고 있는 한 분야는 한일 관계 개선 방안이라며 미국은 양쪽에서 관계 개선을 도울 방법이 있을지 늘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One area where I think all of us are always looking for is there a way to
2016년 대선 당시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던 케인 의원은 특히 한일 관계 개선이 중요한 이유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비공식적 안보 협의체 쿼드를 언급하며 한국과 일본이 같이 참여하지 않으면 쿼드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약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한일 관계 문제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협의해야 할 문제지만 우리가 그것에 도움이 될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미 상원은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은 2019년 말 한국 정부가 효력 종료를 결정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신속히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케인 의원은 차기 한국 정부가 중국 문제에서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이 아닌 더욱 강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자신은 선호한다며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That would be my preference, but look, that...
그러면서도 한국과 중국의 지리적 인접성과 경제적 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 문제에 대한 한국의 시각이 미국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로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국은 북한에 대해 한국만의 시각을 가질 수 있고 미국이 한국의 다른 시각을 갈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미한 간 소통과 군사적 협력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don't have advice for South Korea on that. Of course, they're going to have their own.
상원 외교위 소속의 뱅카딘 의원은 한국에 대해 미국의 핵심 파트너이자 영내는 물론 글로벌 문제에서 전략적 파트너라며 한국의 새 대통령이 양국 간 전통적 관계 강화는 물론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힘쓰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카딘 의원은 우리는 영내 영향력이 높은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의 관계가 항상 강력하게 개선되는 것을 원한다며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문제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3국 유대가 중요한 이유는 민주주의가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차기 정부가 맞닥뜨릴 미한동맹의 군사 현황과 관련해선 최근 의회 내 여러 입법 활동을 통해 미 의원들의 기본적인 시각과 강조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의회가 지난해 의결한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약 28,500명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명시한 것이 대표적인데 새 국방수권법안에도 유사한 문구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선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이 지난해 초 발의한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은 평등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분담금 협정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는 문구가 담기기도 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미국이 한국, 일본과 전통적인 분담금 협정의 범주를 벗어난 추가적인 동맹 기여 방안을 고려하기 위한 논의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한국 대선을 계기로 차기 한국 정부와 미국이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관심 분야를 계속 모색하면서 동맹의 역할을 확대하고 관계를 심화하기를 바란다는 것이 미 의원들의 공통된 기대입니다. 북커원은 미국과 한국은 엄청나게 귀중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며 양국 동맹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강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this incredibly invaluable connection, our countries.
북커원은 한국은 군사동맹에서부터 기업 상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미국과 연결돼 있다며 계속해서 관계를 심화하고 상호 이익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지원입니다.
한국 정부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동참을 촉구한 유엔 보고관의 제의에 거듭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논란이 된 대북전단금지법의 비례원칙 위반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 인권단체들은 이런 한국 정부의 입장이 자의적 해석으로 국제법과 괴리가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토마스 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주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3년 연속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한 한국 정부의 동참을 거듭 촉구했었습니다. 결의안 공동제안국 초래는 일부 후퇴로 북한 정부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그러나 기존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실은 지난 주말 퀸타나 보고관의 권고 이행에 대한 BOE의 논평 요청에 북한 인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우려를 바탕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존 입장엔 변화가 없다면서 한반도 평화 번영을 통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입장은 유엔 인권기구 국제 인권 전문가들의 입장과 괴리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기자회견 당시 한국 정부의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 불참 결정이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유엔 컨센서스 접근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Which was not consistent. With the United Nations consensus.
유엔 웹사이트에 따르면 컨센서스는 만장일치와 달리 표결 없는 합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어떤 유엔 회원국도 표결에 붙여야 한다고 느낄 만큼 견해차가 큰 게 없거나 반대국 입장에서 표결에도 소용이 없을 때 주로 이뤄집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컨센서스 동참 주장은 표현 자체에 어폐가 있으며 이런 논리라면 결의안을 반대하면서도 표결을 요구하지 않은 북한이나 중국도 컨센서스에 동참한 셈이라는 게 유엔 인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통일부는 퀸타나 보고관이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촉구한 대북전단 금지법 재검토 등 여러 제안에 관해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를 BOE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대북전단 처벌 조항의 비례 원칙과 관련해선 국회 차원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국가안보, 표현의 자유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은 기존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상 행정적 절차 위반 행위인 미승인, 반출, 반입과 동일한 수준의 법정형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앞서 회견에서 국제법과 거리가 먼 대북전단금지법의 과도하고 모호한 조항, 특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은 극단적이라며 한국 국회 재고를 촉구했다고 말했었습니다. 5개국 출신 인권운동가와 연구자들이 설립한 한국의 인권조사단체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는 2일 VOA에 통일부가 비례 원칙에 대한 유엔 전문가들의 지적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용에서 이제 비례성이라고 지적했던 부분을 여전히 통일부에서 잘못 생각을 하고 있거나 이해를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거를 말을 틀어가지고 다른 식의 그 비례성으로 지금 갖다 대고 있는 상황인데요. 통일부가 관장하는 다른 법에서 이 정도의 처벌 수위를 뒀기 때문에 이제 새로 만든 이 처벌 조항도 동일한 그 처벌 수위를 둔다라는 것이 비례성이 성립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가령 기존 남북교류협력법에 무거운 처벌을 둔 건 상대를 이롭게 하는 기술이나 금품, 금전을 무단 또는 의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엄벌하는 게 입법 취지인 반면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외부 정보는 북한 정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란 설명입니다. 이영환 대표는 이런 문화 콘텐츠를 보내는 행위를 일반 형사범죄로 취급한다는 것과 미수 행위조차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 과잉 조치가 국제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유엔 인권특별보고관들이 공동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통일부가 자의적 변명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한국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알 권리 차원에서 정보를 유족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퀸타나 보고관의 권고에 대해 담당 기관에 질문하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피살 사건 관련 진상규명,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향후 남북 대화가 재개되면 적절한 시기에 이 사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 추궁에 대해선 북한인권 상황을 우려하며 유엔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인권 개선 노력은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 개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노력이 함께 진전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또 퀸타나 보고관이 권고한 한국전쟁 국군포로와 납북자 사안 등 강제실종 문제 해결에 대해선 지난 2018년 4월 남북 정상 간의 억류자 문제가 논의됐고 이어진 고위급 회담에서 관계기관이 검토 중이란 북측 답변을 얻어내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남북관계 정체가 지속돼 북측과 추가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유엔, 국제적십자위원회 등 국제기구와의 연대와 협력, 남북 간 직접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영환 대표는 퀸타나 보고관이 표현의 자유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제3자에게 피해를 줄 때 제한될 수 있으며 본인이 대북전단 행위를 표현의 자유로 지지한다고 알려진 건 유감이라고 발언했다는 통일부 설명에 대해 북한인권단체들이 큰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퀸타나 보고관은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발언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도 확인하지 않은 발언을 통일부와 정부기관 뉴스통신사가 사실인 것처럼 전하는 건 추후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BOA에 보낸 답변에서 대북전단 처벌 조항의 비례의 원칙과 관련해 퀸타나 보고관이 국회 차원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국가안보, 표현의 자유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본인이 대북전단 행위를 표현의 자유로 지지한다고 알려진 건 유감이라고 발언했다고 전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곤입니다.
북한군 피격으로 숨진 공무원 가족과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 사건 피해자 가족이 공동 성명을 통해 한국의 차기 대통령에게 국민 보호 의무를 다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더 큰 목소리를 내기 위해 앞으로 연대해 함께 활동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2020년 9월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한국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와 1969년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 사건 피해자 가족회 황인철 대표는 2일 차기 한국 대통령은 다시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을 보호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는 9일 실시되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를 증진하는 의무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납북된 11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다시 자유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고 다시는 국민이 북한에 의해 불태워지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북한의 만행이 하늘과 바다를 가리지 않고 있다면서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계 최악의 인권 상황으로 오명을 떨치는 곳이 바로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반도 평화만 외쳤을 뿐 납북된 국민에 대해 침묵했고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죽게 만드는 무능함을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칼기 납치 사건과 관련해서는 50년 넘게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아들 황인철이 아버지 황원과 상봉하도록 하는 게 평화통일 원칙에서 조국 통일을 실현하는 첫 걸음이라며 북한은 미송환자 11명을 즉시 송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의 유족에게 진정으로 미안하면 북한 관계자가 판문점에서 유족을 직접 만나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래진 씨와 황인철 대표는 지난달 방한한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면담을 통해 처음 만났습니다. 이 씨는 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각자 사연은 다르지만 피해자 가족으로서 북한의 만행에 따른 아픔을 겪으면서 서로에게 힘을 보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자신의 법률 대리인 김기훈 변호사가 만남을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함께 목소리를 내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얘기도 듣고 또 이제 그 기사로도 봤었거든요. 이제 공통점이 북한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건들이지 않습니까? 같이 목소리를 내게 되면 훨씬 좀 시너지가 있겠다 해서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를 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보다는 여러 사람이 뭉쳐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씨는 앞으로 황인철 대표와 연대해 함께 활동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자신의 아버지와 여전히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다른 칼기 납치 피해자들의 송환을 위해 활동한 긴 시간은 외로움 자체였다고 말했습니다. 소수자로서 북한과 관련한 인권 문제로 한국 정부의 목소리를 내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69년도에 저희 아버지가 피해를 하고가다 하이제킹을 당했는데 하이제킹 당한 아버지가 아직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됐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 송환과 석방 운동을 하기 위해서 20년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랬어요. 한국 정부 석방을 전혀 요구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드시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번에 같이 동성명서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황 대표는 한국의 차기 행정부가 관련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원칙과 인권, 헌법적 가치에 분명한 기준을 갖고 문제를 직시하도록 이래진 씨와 함께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칼기 납북 사건은 1969년 12월 11일 강릉을 떠나 김포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를 북한 공작원이 북한으로 납치한 사건으로 탑승자 50명 가운데 39명은 이듬해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황 대표의 아버지 황원 씨 등 11명은 53년째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서해 소연평도 해역에서 어업지도 활동을 하다 실종돼 표류하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사건입니다. 당시 한국 국방부는 다양한 첩보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수준이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몇 년간 북한에서 노동당의 역할을 더욱 강화됐고 시장지향적 개혁의 신호도 없다는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연구소인 베텔스만 재단이 23일 발표한 2022 베텔스만 변혁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은 조사 대상 137개국 가운데 133위에 그쳤습니다. 북한은 민주주의로의 전환 수준을 평가하는 정치 변혁 부문에서 10점 만점에 2.55점, 시장 경제로의 전환 수준을 평가하는 경제 변혁 부문에서 1.54점을 받아 평균 2.04점에 불과했습니다. 북한보다 평균 점수가 낮은 나라는 중동의 시리아와 예멘, 아프리카의 에리트리아와 소말리아 네 나라뿐입니다. 1위는 9.5점을 받은 타이완이었으며 에스토니아, 체코공화국, 리투아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은 8.5점으로 10위에 올랐습니다. 북한은 국정관리지수에서도 10점 만점에 1.22점으로 137개 나라 가운데 135위에 그쳤습니다. 보고서는 최근 몇 년간 북한에서 노동당의 역할이 더욱 강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지난해 1월 개최된 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총비서에 추대돼 자신의 아버지인 김정일에게 영원히 부여했던 직책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김정은 신격화의 시작으로 볼 수 있으며 김정은이 자신의 지도자 역할을 줄이거나 권력을 분점할 의도가 없다는 것으로 추론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강력한 국제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등 여러 심각한 도전들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은 지난 몇 년간 북한에 대한 더욱 강력한 국제 제재로 이어졌지만 김정은은 그럼에도 8차 당대회에서 신형 무기 개발과 군사력 강화를 다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치체제의 본질적인 특성은 변하지 않았으며 김정은은 정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 계속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 경제와 관련해 코로나 사태와 2020년 대규모 홍수 이래 경제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시장 친화적인 개혁의 징후는 없으며 김정은은 제8차 당대회에서 노동당이 엄격하게 정치적 관점에서 경제를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2021년 예산 수입 증가율로 잡은 0.9%는 1990년대 중반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라면서 김정은 정권이 심각하고 지속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8차 당대회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 앞으로 중국과 더욱 긴밀한 경제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한국이나 미국과 대화를 재개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독일의 베텔스만 재단은 2004년부터 2년에 한 번씩 개발도상국들과 전환기 국가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발전 정도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모든 지역 가끔 구름 많고 오후부터 밤까지 비도는 눈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에서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3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맑겠지만 오후 구름 많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 낮 최고기온 12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0도, 낮 13도, 양덕 아침 영하 5도, 낮 9도, 신의주 아침 영하 2도, 낮 9도, 구성 아침 영하 4도, 낮 9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오전 구름 많겠고 오후 흐리고 한때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 낮 최고기온 9도, 강계 아침 영하 7도, 낮 8도, 희천 아침 영하 5도, 낮 10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 오후 구름 많고 한때 비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 0도, 낮 11도, 개성 아침 영하 3도, 낮 12도, 사리원 아침 영하 1도, 낮 12도, 신계 아침 영하 3도, 낮 10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오전 맑겠지만 오후 구름 많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원산 아침 0도, 낮 10도, 장전 아침 2도, 낮 14도, 평강 아침 영하 5도, 낮 10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 오전 맑겠지만 오후 흐리고 한때 비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함흥 아침 영하 3도, 낮 9도, 장진 아침 영하 13도, 낮 5도, 청진 아침 영하 3도, 낮 9도, 김책 아침 영하 2도, 낮 10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오전 맑겠지만 오후 흐리고 비나 눈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해산 아침 영하 10도, 낮 8도, 김영권 아침 영하 9도, 낮 5도, 삼지연 아침 영하 13도, 낮 2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오전 오후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3m로 일겠고 먼 바다는 1에서 4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구름 많겠지만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먼 바다는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3월 4일 금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2월 24일 아침, 러시아는 인접국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민을 겨냥해 야만적인 침공을 시작했다며 이 공격은 정당화할 수 있는 아무런 명분도 도발도 없으며 필요도 없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사전에 계획된 침공이라고 말했습니다.
Putin is the aggressor. Putin chose this war. And now he and his country will bear the consequences.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침공을 선택했으며 그와 그의 국가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추가 제재와 수출 통제를 승인했다며 이는 러시아 경제에 대해 즉각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이 경제 제재를 러시아에 대한 장기적인 효과를 극대화하지만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많은 동맹국 그리고 우방국들은 러시아 금융권의 자산 80%에 해당하는 대형 금융기관 10곳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We will limit Russia's ability to do business in dollars, euros, pounds, and yen to be part of the global economy.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러시아가 달러, 유로, 파운드, 엔화로 거래하는 것을 제한할 것이며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며 러시아 군사 분야에 흘러들어가는 자금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21세기의 최첨단 기술 경쟁에서 러시아의 참여를 제한할 것이며 러시아가 전략적인 분야에서 금융과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앞으로 수년간 산업 생산성이 떨어지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국, 우방국들이 협력해 러시아의 최첨단 기술 수입 절반가량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제재가 러시아의 군사력 현대화를 방해하고 군사력과 공군력과 해군력을 뒷받침하는 산업에 지장을 주고 결과적으로 푸틴이 추진하는 전략적 야망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전적으로 부당한 전쟁을 시작한 푸틴의 선택으로 인해 러시아는 약해질 것이며 다른 나라들은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간의 존엄은 공포와 압제보다 훨씬 강하며 이는 푸틴 같은 독재자와 그의 군대로 인해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간의 존엄은 폭력과 위협 속에서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성사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두 번째 회담에서 양측이 일부 사안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의 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미카엘로 포돌리아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은 3일 열린 2차 회담 후 양측이 일반 시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임시 휴전을 구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포돌리아크 보좌관은 모든 곳에서 휴전하는 것이 아니며 일반인들이 대피해야 하는 지역에 대해서 이들이 대피하는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휴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또 가장 치열하게 교전이 벌어진 지역에 대해 의약품과 식량을 전전하는 데 대해서도 이해를 같이 했습니다. 이날 합의는 양측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사태 해결과 관련해 처음으로 합의한 겁니다. 포돌리아크 보좌관은 다만 이날 양측의 합의는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진 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돌리아크 보좌관은 앞서 이날 트위터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것은 즉각적인 휴전과 정전 그리고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인해 파괴된 도시로부터 시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인도주의적 통로 확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3일 자신이 푸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멈출 것을 재차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현재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악의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민간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푸틴 대통령의 측근 8명과 그들의 가족들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날 제재 명단에 오른 푸틴 대통령의 측근에는 러시아 재벌 아르카디 로텐버그와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 등이 포함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제재를 발표하면서 목표는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에 가하는 영향을 최대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도시를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2일 보도에서 우크라이나 한 관리가 러시아군이 헤르손을 점령하고 통제권을 장악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르고 콜리카예프 헤르손 시장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도시가 러시아군에 의해 포위됐고 우크라이나 군대는 이곳에 없다면서 도시가 장악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콜리카예프 시장은 신문에 약 300명의 시민과 군인이 러시아군과의 교전에서 사망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주요 에너지 발전 지역을 공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은 3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력 발전의 4분의 1을 담당하고 있는 남부 에네르호다르 지역을 공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쿼드 정상들이 화상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백악관은 3일 발표한 성명에서 쿼드 참가국인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와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 그리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은 지역의 안정성과 번영을 증진하는 메커니즘으로서의 쿼드에 대한 헌신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그러면서 정상들이 쿼드가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인도주의적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도주의적 지원과 재난 구호 메커니즘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언급하면서 현재의 상황에 대한 무력을 통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데에 대해 정상들이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의 핵전력 강화 준비체제 선언과 관련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주로 예정됐었던 ICBM 미니트맨 3의 시험 발사가 연기됐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오해를 받거나 잘못 해석될 수 있는 어떤 행동에도 연루될 의도가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가볍게 내린 것이 아니며 책임 있는 핵 보유국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우택성입니다. 3월 4일 VOA 새벽 방송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